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국이 지금 무려 2,500조 원이라는 그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세계 최대 그리고 최고급의 AI 초대형 여관을 전국 곳곳에 짓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정작 그 으리리한 여관방을 싹쓸이 예약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건 미국이나 한국의 그 유명한 천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극강의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의 무명 AI 모델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AI 산업의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겉으로 보는 그 스펙타클한 신제품 발표회나 벤치마크 점수 있잖아요. 그 뒤편에서는 아주 냉혹하고 철저한 계산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 철저한 계산이요.
네. 과거의 경쟁이 이제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 이거였다면요. 이제는 누가 물리적 인프라를 장악하고 또 기업에게 신뢰를 주며 실제 실무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느냐. 이렇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트렌드 핵심을 놓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2026년 6월 30일자 AI 데일리 브리핑, 그리고 익스포넨셜 뷰의 2026 AI 경제 현황 보고서, 마지막으로 김경진 변호사의 법률 코멘터리입니다.
네, 핵심 자료들이죠.
이세 가지 자료를 교차 감증하면서 그 낭만적인 천재들의 기술 경쟁에서 벗어나 철저한 신뢰주의로 재편된 AI 산업의 진짜 전쟁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충격적인 숫자부터 꺼내볼까요? 2,500조 원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규모잖아요. 이게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입니다.
네, 2,500조. 감도 안 오는 숫자인데 이거 좀 쪼개서 볼수 있을까요?
숫자를 조금 더 쪼개보면 그 무게감이 확연히 다가오는데요. 그 SK는 국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만 1,000조 원을 씁니다.
잠깐만요. 데이터 센터에만 1,000조 원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증설에 1,100조 원을 투입하죠. 특히 이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짓겠다고 밝혔거든요. 당장 1단계로만 5기가와트가 세워지고요.
와, 15기가와트라니. 이건 뭐 전력망을 새로 까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지도를 다시 그리는 스케일이네요.
그렇죠. 인프라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삼성의 행보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반도체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그 피지컬 AI 분야까지 전국으로 투자를 분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경북 구미를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딱 찍었잖아요.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건 화면 속 챗봇을 넘어서 그 로봇 팔이나 자율주행처럼 실제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걸 미국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맞먹는 그 한국판 AI 고속도로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국판 AI 고속도로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네,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하드웨어 생태계를 한국 땅 위에 통째로 심겠다는 의지인 거죠. 당장 내일인 6월 30일에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청사진이 별도로 공개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이 2,500조 원이라는 자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인프라 장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광주 청사진도 내일 나오는군요. 이 압도적인 규모의 고속도로를 전국에 쫙 깔아버린다는 건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스팔트를 매끄럽게 깔고 차선을 넓혀놔도, 정작 그 위를 쌩쌩 달릴 자동차나 물류를 실어나를 트럭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인프라 구축 그 자체만으로는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아, 그게 진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단순히 도로 위 자동차가 없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더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김경진 변호사가 코멘터리에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어떤 통찰을 주셨나요?
이 2,500조 원짜리 거대한 인프라를 일종의 창고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막대한 전력을 끌어오고 부지를 완벽하게 다져서 세상에서 제일 크고 튼튼한 창고를 지었는데 그 안에서 분석하고 처리할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다면
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갈 소프트웨어, 실사용처가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 텅 빈 창고로 전락한다는 거군요. 그것도 관리비만 진짜 천문학적으로 나가는 거대한 빈 창고.
맞습니다. 결국 이 압도적인 베팅이 성공하려면 하드웨어의 크기만큼이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사용자들의 신뢰가 받쳐줘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전제 조건이 붙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 인프라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안에서 구동되는 모델과 데이터를 믿고 쓸 수 없다면 기업들은 그 창고에 입주 자체를 안 하니까요.
아, 입주를 안 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창고에 입주한 아주 최첨단 AI 모델들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런데 그 모델들이 밤사이에 자기 마음대로 작동 방식을 확 바꿔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최근 개발자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오픈 AI의 비밀스러운 행보와 직결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GPT 5.6 몰래 적용 사건이죠. 이건 타임라인을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월 26일에 오픈 AI가 자신들의 차세대 모델인 GPT 5.6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네, 기억납니다.
모델 라인업을 솔, 테라, 루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정부의 사전 검증을 통과한 약 20개 조직에만 아주 제한적이고 조심스럽게 공개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죠.
네, 그때 가격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었잖아요. 100만 토큰 기준으로 가장 무거운 모델 솔은 입력에 $5, 출력에 $30를 받고
네, 꽤 비쌌죠.
그리고 중간급인 테라는 $2.50에 $15, 가장 가벼운 루나는 $1에 $6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세팅해서 발표를 했어요. 겉보기에는 뭐 안전과 규제를 철저히 지키면서 되게 천천히 시장에 내놓겠다는 신중한 태도였죠.
네, 그런데 불과 3일 뒤인 6월 29일에 충격적인 사실이 발각됩니다.
발각이요?
네, 오픈 AI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부터 이미 일부 코덱스 유료 사용자들의 환견에서 이 GPT 5.6 모델이 비밀리에 구동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아니, 공식 발표도 안 했는데 유료 서비스에 몰래 넣었다고요?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아무런 공지도 없이 백단에서 엔진을 통째로 바꿔치게 한 거죠.
와, 여기서 개발자들이 이걸 알아챈 방식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무슨 내부 공식 문서가 유출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었죠.
개발자들이 터미널 창, 그러니까 그 CLI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슬래시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어를 딱 쳤더니 갑자기 AI가 한 번에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 즉 컨텍스트 창 크기가 평소랑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수치가 확 달라졌죠.
무려 35만 3천 토큰이라고 찍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읽고 기억할 수 있는 책의 분량이 갑자기 몇 배로 확 늘어난 걸 보고 개발자들이 아, 이건 기존 모델이 아니다 라고 직감을 한 거죠.
완전 들통났네요.
게다가 시스템 프롬프트, 즉 AI의 기본 행동 지침을 해킹하듯이 뜯어보니까 기존에 전혀 없던 주스라는 숨겨진 변수 값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꼬리가 밟힌 겁니다.
아, 그 주스 변수.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약간 가벼운 반론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기존 요금을 내고 있는데 회사가 몰래 훨씬 성능 좋고 똑똑한 최신 엔진으로 그냥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러면 오히려 완전 이득 아닌가요? 좋아하는 게 정상일 텐데 왜 개발자들은 속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개인 사용자가 재미로 챗봇이랑 대화하는 거라면 기분 좋은 깜짝 선물이 될 수 있죠. 와, 더 똑똑해졌네 하면서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비행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고 있는데 항공사가 비행 중에 기장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몰래 구형 엔진을 떼어내고 출력이 훨씬 강력한 신형 엔진으로 싹 갈아끼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잠깐만요. 비행기는 더 빨리 가겠지만 조종 속에 있는 모든 계기판 수치가 다 어긋나고 제가 짜놓은 비행 경로가 완전 엉망이 되겠네요? 이거 당장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즉 B2B 환경에서는 성능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생명입니다.
아,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상상해보시죠. 여러분이 회사 자금으로 API를 결제해서 고객 응대 챗봇이나 아주 중요한 법률 문서 검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봇의 응답 논리가 명료하게 확 바뀌거나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준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와, 갑자기 고객한테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인을 찾으려고 며칠 밤을 새웠는데 알고 보니까 오픈 AI가 뒷단에서 몰래 엔진을 갈아 끼웠던 거죠.
진짜 당장 내일 중요한 고객사 미팅에 써야 할 데이터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면 그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쓰겠습니까? 아,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가 코멘터리에서 유독 법적 책임을 그렇게 강조한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AI 모델의 API를 끌어다 쓰면서 계약서에 모델 버전의 명시적 고지와 변경 시 사전 통지 조항, 이거 꼼꼼하게 넣어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제가 커지겠죠.
만약 AI의 답변이 갑자기 확 달라져서 기업의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칫하면 한국 기업이 독박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와,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요.
게다가 이게 미국 내에서도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소비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아주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그 6월 2일에 발효된 트럼프 행정명령 문제도 같이 엮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이런 최첨단 프론티어 모델들은 정부의 사전평가라는 아주 엄격한 관문을 거쳐야 출시할 수 있는데 오픈 AI가 겉으로는 저희 20개 기관에만 아주 조심스럽게 줍니다 이렇게 해놻고 뒤에서는 몰래 유료 가입자들한테 텍스트를 돌리고 있었다.
네,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이건 뭐 규제 당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이 시점이 매우 민감합니다. 정부의 평가 절차가 향후 미국 AI 모델들의 글로벌 출시 속도를 좌우하는 사실상 목줄을 쥐고 있는 건데 선도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훼손해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당장 코덱스를 쓰시는 실무자분들께 브리핑이 권하는 아주 실질적인 실전 팁이 하나 있습니다.
오, 팁이요? 청취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죠.
지금 당장 CLI 환경에서 슬래시 스테이터스를 한번 쳐보십시오. 만약 콘텍스트 창 크기가 35만 3천 토큰으로 나온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스템 뒤에서 GPT-5.6이 몰래 돌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 35만 3천 토큰이 뜨면 확인해 봐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작업일수록 결과의 일관성을 철저하게 추적하셔야 합니다.
와, 꿀팁 광사입니다. 결국 가장 앞서간다는 미국의 최첨단 모델들이 지금 자체적인 규제 딜레마, 투명성 부족, 그리고 여전히 비싼 요금 문제로 막 허덕이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죠. 진퇴양난이죠.
이제까요?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장의 냉혹한 가성비 반격으로 이어집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6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통계가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가 나왔나요?
중국 AI 대형 모델들의 주간 호출량이 무려 20조 3,900억 토큰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8.4%가 오르면서 9주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했어요.
와, 20조 토큰이요.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 모델들은 어떤가요? 상황이 꽤 차참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4조 2,500억 토큰으로 오히려 26.22%나 급감했습니다.
세상에. 점유율로 보면 그 격차가 진짜 더 뼈아픕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구글, 오픈 AI, 엔스로픽 같은 미국 기업들이 전체 요청의 72%를 싹쓸어 담았거든요.
맞아요. 완전 독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33%로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익스포넨셜 뷰 보고서가 지적한 핵심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수치는요, 연구실에서 통제된 환경으로 돌려보는 그런 단순한 성능 벤치마크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벤치마크가 아니다?
네, 오플라우터 같은 API 중개 플랫폼에서 집계된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자들이 여러 AI 모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쓰도록 연결해주는 일종의 AI 환승센터 같은 곳이거든요.
아, 환승센터. 즉, 전 세계의 실무자들이 직접 지갑을 열고 실전 업무에 투입한 리얼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시장의 냉혹한 목소리네요. 여기서 모델들의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잖아요.
네, 완전 갈렸죠. 중국 주프의 GLM-5.2 모델은 호출량이 일주일 만에 66%나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바이트댄스는 코딩용 더우바오 2.1을 내놓으면서 전문가판까지 라인업을 쫙 깔았어요. 알리바바는 아예 100만 토큰짜리 장문 모델을 탁 던지면서 판을 완전 흔들었고요.
중국 빅테크의 약진이 대단합니다.
반면에 그 미국 진영의 자랑이었던 클로드손의 4.6은 약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엄청난 굴욕을 겪었습니다.
네, 충격적인 결과죠.
제가 이걸 자동차 시장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그럼 상황이 확 와닿을 겁니다. 모터쇼에서는 다들 제로백이 어쩌고 마력이 어쩌고 하는 미국의 수십억짜리 한정판 럭셔리 스포츠카 스펙에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화려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그 꽉 막힌 도로를 뚫고 출퇴근해야 할 때 혹은 회사 영업용 차량을 대량으로 막 100대씩 구매할 할 때 그 비싼 스포츠카를 사나요?
절대 안 사죠.
아니죠. 가성비 끝내주고 유지비가 싼 소형차를 고를 겁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실무자들의 선택을 받는 이른바 출퇴근용 소형차 시장을 중국 모델들이 완전 싹쓸이하고 있는 거네요.
와,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동차 비유에 살을 좀 더 붙여볼까요?
네, 붙여주시죠.
그 출퇴근용 소형차들은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언제 시동을 걸고 어느 경로로 출근하며 누구와 대화하는지 그 모든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는 소형차입니다.
아, 내 데이터를 다 가져간다고요?
네, 여기서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딜레마, 바로 데이터 주권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 비용 절감이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 이면에 숨겨진 독이군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뭐 지정학적 논리나 정치적 스탠스를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히 실리적인 관점이죠.
철저히 기업의 재무제표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아주 냉혹한 산수의 영역이에요. 값싼 중국산 모델이나 오픈소스를 API로 땡겼으면 기업의 당장 운영 비용은 10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환호할 일이죠, 당장은.
비용 절감은 경영진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입력하는 회사의 기밀 문서, 고객의 개인정보, 핵심 코드가 과연 어느 국가의 어떤 서버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학습되는지 이걸 통제할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양날의 검인 거죠.
와, 당장 이번 달 클라우드 청구서를 확 줄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기업의 핵심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실무진하고 경영진이 책상에 마주 앉아서 정말 피말리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시점이 딱 온 거네요.
그래서 현재 AI 생태계에서는 모델의 단순한 지능지수,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냐를 넘어서 비용 효율성과 데이터 보안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가, 이 종합적인 신뢰 비용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신뢰 비용?
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앞선 오픈 AI 사례처럼 언제 엔진이 몰래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나 또 통제 불가능한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떠안고 갈 기업은 결국 없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딱 맞춰볼 시간입니다.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였던 이 세 가지 이슈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네요.
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2,500조 원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하드웨어 인프라라는 거대한 물리적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창고죠.
둘째, AI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미국 선두 기업들은 규제와 투명성의 벽에 탁 부딪혀서 지금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고요.
네, GPT-5.6 사태처럼요.
셋째, 그 혼란의 틈을 타서 극강의 비용 효율성을 앞세운 중국의 모델들이 전 세계 API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실무자들의 일상을 아주 조용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오늘날 이 AI 산업을 지배하는 진짜 핵심 회자는 누가 더 복잡한 수학 공식과 코드를 짜서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 이게 아니라는 궁극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일관된 신뢰를 주며 보안 리스크 없이 당면한 실무 과제를 가성비 있게 싹 해결해 주느냐? 이게 최종 승부처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회사의 새로운 자동화 툴을 기획하시거나 아니면 외부 AI 모델을 도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면요. 오늘 논의된 이 세 가지 축, 그러니까 실용성, 비용, 그리고 통제 가능한 신뢰, 이걸 반드시 점검 기준표로 삼으셔야 할 겁니다.
네, 이게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무기로 바로 꺼냈을 수 있는 진짜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실무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층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져드리겠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는 한국이 2,500조 원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돈과 15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갈아 넣어서 세계 최고의 초대형 AI 여관, 창고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봤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이 매일매일 지갑을 열어 결제하는 실사용 AI 모델은 가성비 좋은 중국산이나 오픈소스로 대거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명확한 대비가 되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겹쳐놓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몇 년 뒤 우리가 이 거대한 한국판 AI 인프라 고속도로를 완공했을 때 정작 그 위를 쌩쌩 달리며 통행료를 쓸어담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소프트웨어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주 뼈아픈 질문이네요.
우리는 혹시 남의 나라 AI 모델들이 저렴하고 쾌적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훌륭한 물리적 여관만을 빚내서 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이터 주권과 인프라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의 조각을 추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꿰뚫는 뻔하고 다이나믹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